VOA 세계 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베이징 방문 중 중국에게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책국 위원 그리고 친강 외교부 장관의 만남에서 북한의 무모한 움직임과 엄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장려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며 중국의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16일에서 18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목하면서 이른 시일 내 재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 방중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링컨 장관에게 중국은 미중 간 갈등이나 대립을 보거나 양국 사이에서 편을 선택하기를 원치 않으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치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있었던 양국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 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군과 군 간 소통 채널을 복구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진전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양측 간 갈등을 빚어온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중국 내 인권 상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등 현안에 대해 양국은 각자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미중 간 중요 현안들과 관련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 고위 관리들의 추가 방중을 기대하며 중국 관리들의 방미 역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친 부장이 블링컨 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내 러시아의 전술핵은 미국이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지 않는 한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폴리시추크 러시아 외무부 독립국가연합담당국장은 19일 러시아 국영타스통신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합의에는 벨라루스 영토 내 러시아 전술핵무기 배치 시한과 관련해 어떠한 제약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국장은 또 현재 지정학적 상황에서 전술핵을 러시아에 반환하는 가상의 주요 조건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안보와 주권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술핵에 상응하는 무기인 유럽 내 모든 미국 핵무기를 미국 영토로 완전히 철수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러시아의 전술핵이 벨라루스로 이동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 남부 댐 붕괴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한 구호 제안을 거절했다고 유엔이 밝혔습니다. 데니스 브라운 유엔 우크라이나 담당 조정관은 18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러시아가 국제인도주의법에 따른 의무에 맞게 행동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원조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니프로강에 설치된 수력발전용 카호우카 댐은 지난 6일 배후와 원인을 알 수 없는 붕괴로 댐에 물이 쏟아지면서 우크라이나 남부지역 일부와 러시아가 점령한 헤르손 지역 일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러시아가 임명한 지역관리들에 따르면 러시아 통제지역에서 35명이 사망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 내무부는 침수로 17명이 사망하고 31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식수와 음식 부족, 전력난 등에 시달리고 있으며 양측에서 1만 천여 명이 해당 지역에서 대피했습니다. 한편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러시아가 점령지에 대한 유엔 구호단의 접근을 차단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공격이 방문을 너무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동정입니다. 6월 20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입항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이를 미국이 방위 공약을 확인하는 조치로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목하고 이른 시일 내 재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하원의장이 주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이 약 5년 만에 한국에 입학한 것과 관련해 미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확인하는 차원으로 해석했습니다. 미한 정상의 약속에 따라 향후 전략 핵 잠수함 전개도 가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16일 미국 해군의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SSGN의 한국 입항과 관련해 이는 미한 동맹의 중요성과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해군 태평양 사령관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이날 VOA에 미시간함의 한국 입항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오하이오급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 SSGN 미시간함이 16일 한국 해군사령부가 위치한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했습니다. 미시간함은 사거리 2,500km에 달하는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150여 발을 탑재할 수 있고 특수전 요원들을 태워 적지 침투 등 특수작전 임무 수행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번에 한국에 입항한 미시간함에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이 탑재되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미시간함은 오는 22일까지 머물며 한국 해군과 연합특수전 훈련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군 핵추진 순항미사일 잠수함의 한국 입항은 2017년 10월 이후 5년 8개월 만입니다. 시기적으로는 북한이 지난달 31일 군사정찰위성에 이어 전날인 15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서 한국을 찾은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는 16일 VOA와 전화통화에서 이번 입항은 미한 동맹이 북한이 침략을 감행할 경우 투입될 수 있는 수많은 미국의 군사력의 뒷받침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Signifies that South Korean alliance with the United States is backed by a lot of US military power.
그러면서 이 시점에서 미시간함을 배치하는 것은 확신과 억제 양 측면에서 매우 좋은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한 워싱턴 선언이 확장 억제를 실질적이고 가시적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통해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지난 4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미국 전략 핵 잠수함 SSBN을 한국에 기항시켜 정례적 가시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미시간함은 재래식 무기만 갖추고 있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SSBN의 한국 입항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크로닌 석자는 SSGN의 효용성을 강조했습니다.
Critics pointed out this could not actually strike targets in North Korea from the waters around South Korea. It's too close.
크로닌 석자는 탄도미사일이 탑재된 전략 핵 잠수함을 한반도에 전개할 경우 지리적으로 너무 가까워 한국 주변 해역에서 북한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토마호크 미사일은 다르다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표적이 사정거리에 있어 김정은에게 매우 심각한 위험을 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SSBN은 전략폭격기,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함께 미국의 핵 3축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SSBN은 핵탄두를 탑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싣지만 SSGN은 순항미사일 등 비핵무기를 주로 탑재합니다. 미국은 과거 구형 SSBN 중 4척을 순항미사일 150발 이상을 탑재할 수 있는 SSGN으로 개조했다고 미국 해군전쟁대학의 테렌스 로리그 교수는 설명했습니다.
But a number of years ago, the United States took four of those submarines, converted them from SSBNs to SSGNs.
루리그 교수는 과거 미소 냉전 시대의 전략 자산은 서로의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했다며 이런 기준을 북한에 적용한다면 북한이 전략적 자산으로 간주할 수 있는 미국의 군사적 능력은 엄청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것이 꼭 핵무기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이번 SSBN이 아닌 SSGN이 입항한 것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미국이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은 미시간함을 SSBN과 같은 전략 자산으로 인식할 것이 확실하다고 로리그 교수는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해군 대령 출신인 샘 탕그레디 미국 해군 전쟁대학 교수는 미국이 이번에 미시간함을 선택한 것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But there could be a variety of reasons. The first can be given the schedule, the maintenance schedules and deployment schedules US submarine.
먼저 현 시점에서 미시간함이 자체 일정상 배치가 가장 용이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길 원하지만 북한에 미국으로부터 핵무기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할 구실을 제공하고 싶지 않았을 것이라고 탕그레디 교수는 말했습니다. 한국과 북한 간 핵 갈등을 고조시키지 않으면서도 미한 간 약속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보여주기 위해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은 자산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같은 견해가 미국 정부나 해군 전쟁대학의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라고 탕그레디 교수는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향후 전략 핵 잠수함도 보낼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미 해군 제독 출신인 해리스 전 대사는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한 약속에 따라 향후 어느 시점에 SSBN의 한국 입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경우 이는 확장 억제의 가시적인 징표가 될 것이라고 해리스 전 대사는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은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목하고 이른 시일 내 재발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에 대한 강대강 기조를 지속하고 신냉전 구도를 대외 전략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대외관용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8차 전원회의가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중앙위 본부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고 19일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에 따르면 당 중앙위 정치국은 전원회의에서 전략무력 개발의 고도화가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간과할 수 없는 결함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군사정찰위성의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꼽았습니다. 당 중앙위 정치국은 또 보고를 통해 위성 발사 준비 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면서 발사 실패 원인과 교훈을 철저히 분석하고 빠른 시일 안에 군사 정찰 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함으로써 정찰 정보 능력을 제고하고 우주 개발 분야에서 더 큰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전투적 과업이 제시됐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해 쏘아올린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은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하며 서해로 추락했습니다. 당시 북한은 발사 실패 소식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회의 소식이 노동신문에도 보도되면서 대내적으로도 위성발사 실패를 공식 인정한 셈이 됐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정찰위성 문제가 전원회의 주요 의제에 오른 것으로 미루어 위성발사 실패 이유가 심각한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기술적 결함 자체가 단순하지는 않다. 그래서 상당히 그 문제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릴 수 있는 여지도 좀 있는 거고 또 그 실수 자체가 관련 일꾼들의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하다든가 뭐 이런 것이 분명히 연루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게 만약에 그냥 단순 기술적으로 뭔가 실수나 뭐 그냥 단순한 오류였다면은 굳이 관련 일꾼들의 책임을 물을 필요까지는 없거든요.
전문가들은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는 김정은 위원장이 두 차례 현지 지도하면서 직접 챙긴 사실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대대적으로 알려진 이른바 1호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발사 실패 사실을 계속 숨기긴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일꾼들을 문책하고 재발사 의지를 천명하는 선에서 김 위원장의 지도력에 줄 타격을 최소화하려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북한이 이른 시일 안에 정찰위성을 재발사하겠다고 재차 공언한 데 대해 한국합동참모본부 이성준 공보실장은 19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한 정보당국은 재발사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발사 시기를 지금 특정해서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당 중앙의 정치국 보고는 또 미국과 한국을 여전히 적으로 규정한 군사와 외교 관련 대응 전략도 다뤘습니다. 보고는 적들의 군사적 긴장 격화 책동에 대항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을 철저히 견제하며 항상 압도적이고 공세적인 대응 조치들을 결행해야 한다며 전원회의는 그 실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과 대응 방식들을 일치 가결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대 세력들의 전쟁 도발 책동으로 한반도 안전 환경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며 군사기술적으로 정치 외교적으로 기민하게 대응해야 할 절박성을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미국의 패권 전략에 반기를 든 국가들과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대 과업들을 제기했다고 밝혀 북중러 3강 밀착을 기반으로 외교 활동의 폭을 넓힐 것임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석좌연구위원은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한 동맹과 미한일 결속 강화로 북한이 느끼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상대 진영이 결속을 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대방에 대해서 느끼는 그 위협감이 증가한 거고 그 위협감을 친구의 힘을 빌어가지고 상쇄하려고 하는 의도를 보인 거라고 봅니다.
보고는 올 상반기 경제사업 총화 차원에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 고지 점령을 위한 투쟁에서 달성한 성과들에 대해서도 각 부문별로 소개했습니다. 알곡, 즉 농업 부문을 비롯해 금속과 화학공업, 석탄과 기계, 철도 등 주요 경제 부문들에서 생산력 증대를 위해 취해진 조치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일련의 결점과 폐단에 대한 분석과 극복 방안들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를 보면 경제와 사회 분야에서 건설 부문 외에는 객관적인 신규 성과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이 연초에 불안정성이 극복되고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성과 없이 결점 폐단과 규율 미확립 등을 언급해 계획이 달성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또 북한 매체들의 전원회의 보도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이 빠진 데 대해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 상황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의 연설을 하지 않은 이유를 정확하게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위성 발사가 실패했고 경제 성과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내세울 성과가 없다는 점에서 직접 나서기가 좀 어려웠던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 추정해 봅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전원회의에서 한때 대남 담당 노동당 비서와 통일 전선부장을 맡아 미 북과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김영철 전 통전부장을 당 중앙위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보선했습니다. 노동신문은 김영철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통일전선부 고문으로 직함을 명시했습니다. 김영철은 2021년 열린 제8차 당대회에서 대남 비서 자리가 없어지면서 통일전선부장으로 사실상 강등됐고 지난해 2월 당 제8기 5차 전원회의에서는 통일전선부장 자리마저 후배인 리선권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이어 같은 해 9월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7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서도 해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대미, 대남 강경파인 김영철의 복귀가 강대강 대외 전략 기조를 한층 강화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면서도 내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 유동적인 상황과 김영철의 대미 협상 경험을 염두에 둔 포석일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사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내년도가 지금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현재 북한이 밝혔던 강대강 정면 승부 이 기조를 유지는 하되 뭔가 모멘텀도 조금 더 이제 모색을 할 그런 방향에서 김영철을 다시 기용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북한은 또 지난해 6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당 비서와 경제부장에서 해임됐던 오수용을 다시 당 비서와 당 부장으로 복귀시켰습니다. 노동신문은 오수용의 사진을 실으면서 경제부장으로 직함을 표기했습니다. 오수용은 1999년에서 2009년까지 전자공업상을 맡은 뒤 내각 부총리로 승진했고 2014년부터 당 비서와 경제부장을 지내며 북한 경제를 이끈 바 있습니다. 홍민 실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국면에서는 당이 경제정책 추진력을 낼 수 없어 내각 주도의 경제관리에 치중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북중 교역이 일정 수준 정상화되고 대외 경제교류 활성화에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회복을 위해 당이 경제정책과 지도를 확실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중량감 있는 오수용을 기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미국 하원의장이 중한중국대사의 이른바 배팅 발언에 대해 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자유, 민주주의에 반하는 쪽을 선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서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케빈 메카시 미 하원의장이 16일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의 최근 배팅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한중국대사의 최근 발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뷰이의 질문에 그들 대사에게 그가 틀렸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First, I'd say to that ambassador, he is wrong. I wouldn't bet against the United States. I wouldn't bet against freedom. I wouldn't bet against.
그러면서 나라면 미국에 반하는 쪽에 베팅하진 않을 것이고 자유와 민주주의에 반하는 쪽에도 베팅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메카시 의장은 이어 나라면 푸틴과 우크라이나 내에서 그들의 부상을 지원하는 쪽과의 거래도 중단할 것이라며 중국과 더불어 러시아도 비판했습니다.
And I would stop dealing with Putin and supporting their rise inside Ukraine as well. I don't think anybody in the
그러면서 전 세계 어느 누구도 그들과 같은 편에 서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는 지난 8일 한국의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관저에 초청해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이에 한국 외교부는 다음 날인 9일 싱 대사를 조치해 당시 발언이 한국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 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며 경고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인 10일 중국 외교부 측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를 불러 싱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며 이번 사태의 책임을 한국 정부에 돌렸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 외교관과 무역 일꾼 등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 엘리트층의 연쇄 탈북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 대해 희망을 접은 것이 이런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진단 등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VOA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문제를 살펴보는 두 차례 기획 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최근의 증가 추세와 그 이유 등을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평양에 있는 줄만 알았던 후배들이 그새 한국으로 탈북해 서울에서 불쑥 내 앞에 나타날 때마다 깜짝 놀라곤 한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영호 의원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이 늘고 있는 추세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탈북 망명을 타진하는 북한 외교관이나 해외 근무자의 추가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성 종합대를 거쳐 중국 유학 중 탈북해 한국에서 방송인, 소셜 인플루언서 등으로 활동 중인 평양 엘리트 가정 출신 김금혁 씨는 최근 정보당국으로부터 평양 출신 입국자의 신원을 교차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좀 뭐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런 뭐 리퀘스트들이 좀 몇 번 있었거든요. 그런 건 결국은 이제 평양에서 어느 정도 중요한 위치에 있던 혹은 중요한 어떤 계급에 속해 있는 그런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많이 탈북을 한 거로 보여집니다.
최근 연합뉴스와 동아일보 등 한국 언론들은 정부 고위 관계자와 여권 인사들을 인용해 유럽 주재 북한 외교관이 몇 주 전 탈북했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여가 흘렀는데 과거 정부 5년에 비해 큰 차이를 보일 만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탈북민이 급증했다며 외교관 등의 망명 사례도 여러 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추세는 일부 정부 통계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한국통일부가 올해 첫 공개한 2023 북한인권보고서를 보면 평양시 출신은 2017년 이전까지 조사 대상 탈북민의 3%에 그쳤지만 이후 지난해까지 5년간 11%로 늘었습니다. 보고서는 이는 코로나19 이후 북한의 국경이 통제됨에 따라 해외 파견 노동자가 북한 이탈 주민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졌으며 해외 파견 노동자는 평양시 출신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고급 정보를 제공하는 탈북민들에게 주는 보로금 지급 인원이 지난해 2013년 이후 최대인 64명이란 사실도 엘리트층 탈북민 증가 추세를 반영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전체 탈북민이 67명이란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이례적인 규모입니다. 또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보로금을 지급받은 탈북민은 15명에 달했습니다. 북한 외교관 출신으로 한국 국정원사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동수 박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 동안 여러 명의 고위 탈북민이 한국에 입국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지금 그야말로 외화벌이라는 게 악조건이거든요. 아예 되지 않고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좀 하던 것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하지도 못하고 무조건 들어보내야 이제 연장하고 하는데 그것도 안 되고 하니까 소환되는 거죠. 다시 못 나오는 거예요. 들어갔다가는 다시 돈이 없으니까 파견돼 못 나오니까 마지막 결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코로나 팬데믹 여파와 북한의 국경 재개방 가능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외화벌이 실적 저조에 따른 책임 추궁, 오랜 팬데믹 기간 해외에 주재하면서 체감한 김정은 정권의 실정에 대한 회의감, 귀국하면 당이 사상투쟁으로 압박할 게 뻔한 현실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9년 탈출해 한국에 정착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 대리는 외교관과 무역일꾼 등 엘리트들의 탈북엔 크게 세 가지 실질적인 이유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선 첫째로 탈북하는 기본 원인이 정치적인 그런 꼰에 연루되어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첫 번째 많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유를 좀 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자유의 그 소중함,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또 박탈당하고 그냥 북한 사회에서 강요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 속에서 자기가 진짜 그야말로 오황 속에서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누려야 되니까 이것이 싫어서 탈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또 경제적인 권이 또 많이 작용이 될 겁니다 아마.
익명을 요구한 전직 해외 주재 무역일꾼은 VOA에 외교관과 특수일꾼들을 제외한 사람들은 대부분 돈을 빌려 뇌물을 당국자들에게 고이고 나왔다며 겨우 상납금을 바치고 나면 코로나 시기에 남은 게 거의 없어 귀국에 대한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좋은 가문 출신인 리용호 외무상의 숙청을 보면서 북한 외교관들의 심리적 동요가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사이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어릴 때부터 돌봐줬던 리명재 전 조직지도부 부부장의 아들인 리용호 외무상마저 숙청되는 걸 보면서 김정은 정권에 대한 회의감이 커졌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북한 외교관들한테 언제 목숨이 팔의 목숨이니까 리용호가 진짜 처형됐는지는 뭐 제가 확인할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북한 외교관들이 아무리 김정은한테 충성을 해도 딱딱 한 번만 실수하면 목숨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그런 체제에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그런 체제에 기대를 가지지 말고 좀 이제는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자기 인생을 좀 돌이켜봤으면 좋겠어요.
고위급은 아니지만 해외에 파견된 북한 인력들, 특히 정보기술 요원들의 탈북도 지난 몇 년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결과 지난해 말 해외에서 IT 요원 등으로 근무하던 관계자 2명이 미국에 입국했고 중국과 동남아에서 활동하던 IT 요원 적어도 3명이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양의 김책공대, 김일성 종합대 등을 졸업한 엘리트들로 알려졌습니다. 20년 이상 탈북민 구출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 두리아나 선교의 천규현 목사는 VOA에 코로나 팬데믹 기간 이 단체의 구출을 요청한 북한 해외 파견 요원이 9명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천 목사는 이들 대부분이 20, 30대 IT 전문가로 팬데믹 여파 때문에 해외에 4년 이상 체류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느껴 탈북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저한테 온 친구 대부분 이제 IT 전문가들. 인터넷 수렁에서 완전히 다 알았죠. 다 알았는데 가족 때문에 갈등 고민하다가 이제 그 안에 있는 동안에 할당된 그걸 못 채우는 것 때문에 아마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거기에 오는 벌칙이 많았던가 봐요. 그게 이제 계속 불만으로 쌓이고 그런 게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 주재 북한 식당 지배인 출신으로 미국에서 해외 파견 북한인들의 탈북을 돕는 무궁화 구조대를 설립한 허강일 씨는 팬데믹 기간 적어도 12명을 미국과 한국에 안착하도록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탈출한 가장 큰 이유는 미래에 대한 꿈과 돈을 수출당하는 데 대한 반감 때문이었다고 전했습니다.
그 나라에는 이제 앞날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서로 다 얘기하는 거 보면. 예? 말하는데 아까운 청춘을 쏘기 싫다는 거죠. 예. 진짜 많이 고민해요. 들어가자니 끔찍하고 또 탈북하자니 가족하고 작별 인사 못해서 좀 한쪽으로 재수롭기도 하고 이제 대부분 다 그 90%를 다 뺏기고 돈도 못 쥐고 뭐 매출도 못 나가고 그러니까 실제 나오면 다 스타리 가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반감이 많더라고요 애들이. 네.
실제로 허 씨와 여러 단체 관계자들의 도움으로 지난해 자유세계에 정착한 K 씨는 앞서 BOA에 유튜브를 시청하면서 세상에 눈을 뜬 뒤 고민이 깊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31살인 김금혁 씨는 10년 전 탈출할 때 자신도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심정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해외에 나와서 해외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문물을 경험하고 또 그 경험하는 속에서 북한 체제의 이질성이나 혹은 그동안 자신들이 받았던 교육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는 건 저는 시간 문제이고 지능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이런 친구들은 너무나 똑똑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데 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지는 않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으로 좀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저도 그런 과정을 10년 전에 거쳤고
북한 외교관 출신 고용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은 궁극적으로 평양의 엘리트층이 김정은 체제에 대해 희망을 접은 게 이런 탈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방정군 엘리트들이 희망을 접었다 그래요. 김정은에 대한 희망을.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만나서 뭐 두 번, 세 번 만나고 이러면서 희망이 잔뜩 불어서 아, 뭔가 이제 핵무기를 가지면서 제주도 피면서 경제도 살아나는 그런 꿈을 꿨는데 이게 노딜로 되면서 다시 자력갱생 기조로 강하게 나가고 이러면서 아 이제 이 나라의 희망이 없다.
한국 정보당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엘리트층 탈북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이영종 북한연구센터장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엘리트들의 탈북에 호의적이지 않았던 문재인 정부와는 달리 새 정부에선 국정원이 해외 주재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환경을 용이하도록 움직이는 게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의원과 김동수 위원 등 외교관 출신 인사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변변한 일자리조차 없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 대리, 류현우 전 쿠웨이트 대사 대리 등 엘리트 인사들이 다시 정부 연구기관 등에 채용되는 현상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태 의원은 특히 북한 엘리트들은 이런 모습을 뷰에이와 연합뉴스 보도 등을 통해 꼼꼼히 챙겨보고 있다면서 주재국과의 외교교서, 해외 정보망 가동 등을 통해 더 많은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국경이 꽉 닫힌 상황에서 이런 엘리트층 탈북은 여전히 해외 주재 일부 인사로 제한돼 있어 앞으로 그 규모가 더 증가할진 미지수입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에 대한 엘리트층의 충성심은 많이 약화했지만 그와 한 배를 탄 운명 공동체에서 벗어날 대안이 보이지 않는 게 여전히 북한 변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외부엔 알려지지 않았지만 탈북하다가 실패해 중국과 러시아의 수감시설이나 외교 공관에 갇혀 북송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도 여전히 탈북에 대한 꿈을 접게 하는 요인이 된다고 이들은 말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코로나 팬데믹 기간 국내에 입국한 엘리트 등 평양 출신 탈북민 규모에 대한 뷰의 질의에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탈북민들의 출신지, 탈북 루트 등을 구분해서 밝히긴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VA 뉴스 김영권입니다.
VOA 세계 난민의 날 기획 보도 다음 시간에는 자유세계에 정착한 엘리트 출신 탈북민들의 생활과 바람 등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국과 프랑스, 호주, 나토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했습니다. 일본은 영내 평화 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는 16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북한이 6월 15일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영내 및 국제 평화와 안보를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한국, 일본의 완전한 연대를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 없이 의무를 준수하며 대화 제의를 수용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도 16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스톨텐베르크 사무총장은 이날 나토 국방장관회의가 끝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신뢰할 수 있는 비핵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는 16일 공개한 성명에서 북한의 6월 15일 탄도미사일 발사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법적인 탄도미사일 발사는 계속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이 같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항상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비핵화를 향한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페니웡 호주 외무장관은 16일 자신의 사회연결망 서비스에 올린 글에서 호주는 북한의 위험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리 파트너들과 규탄에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습득과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우리의 친구인 일본, 한국과 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일본의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 안쪽에 떨어진 것과 관련해 이는 일본의 절박한 문제이자 영내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어 일본은 미국,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 3국 간 안보 협력을 포함해 영내와 국제사회의 억지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15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 4월 13일 이후 63일 만입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지훈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자금줄로 알려진 가상화폐 탈취를 막기 위해 부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킹 조직을 겨냥한 합동주의보를 내리고 관련 인물들을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총력을 기울이는 양상입니다. 이를 통해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를 막을 수 있는지 문제점은 무엇인지 최본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의 자금원인 가상화폐 탈출을 막기 위해 미국과 한국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가상화폐란 비트코인처럼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 거래되는 전자화폐를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당국이 사이버 공간에서 북한의 가상화폐 탈출을 막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 전쟁에서 지난 2년간 몇 가지 성과를 거뒀다고 말합니다. 가장 가시적인 성과는 미 연방수사국 FBI가 북한의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미국 병원의 피해액 $50만을 회수한 겁니다. 랜섬웨어란 피해자의 컴퓨터 시스템을 감염시켜 접근을 제한하고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몸값을 요구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미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북한 해커들이 미 중부 캔사스 병원을 상대로 랜섬웨어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자 캔사스 병원은 북한 해커들의 요구에 응하는 한편 이 사실을 FBI에 알렸습니다. FBI 수사관들은 인터넷을 통해 지불된 몸값을 추적했습니다. 당시 돈을 받은 북한 해커는 종족을 감추기 위해 돈을 세탁하고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FBI는 돈 세탁 계좌에서 50만 달러 몸값과 자금 세탁용 암호화폐를 압류했습니다. 자금 세탁이란 해킹을 통해 확보한 비트코인을 여러 개로 쪼갠 다음 이를 뒤섞어 출처를 감추는 것을 말합니다. 이 밖에도 미국은 북한 자금 수천만 달러를 동결하고 상당한 피해액을 되찾았다고 과거 FBI에서 북한의 해킹 문제를 담당했던 미국 암호화폐 정보기업 TRM-less의 니칼슨 분석관은 말했습니다.
In the tens of millions of dollars that have been frozen, a very, very substantial amount of money that has been recovered.
이와 관련해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지난 5월 25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 사법당국과 협력해 북한의 조직 범죄와 관련된 440만 달러를 압수하고 계좌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란 마치 외환거래소처럼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달러나 엔화로 바꿔주는 곳을 말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에 경종을 울린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해커는 각국 정부와 금융기관, 민간단체를 가리지 않고 컴퓨터를 교란하고 자금을 탈취합니다. 따라서 최선의 사이버 보안은 각국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대처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해킹 조직에 제재를 가하고 큰 목소리로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경각심을 높였다고 사이버 안보 전문가인 한국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김명주 교수는 말했습니다.
크게 보면 이제 국제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각을 더 주게 되는 거고요. 또 비트코인에 관한 여러 가지 암호화폐에 관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더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그런 요소로도 많이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가상화폐 탈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북한의 가상화폐 탈취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미국 뉴욕의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가상화폐 해킹 규모는 지난 2016년에 150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억 9천만 달러에 이어 2021년에는 4억 2천만 달러, 그리고 지난해에는 16억 5천만 달러로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 해커들의 가상화폐 탈출을 차단하지 못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국제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국경을 넘나드는 형사사건이나 금융범죄의 경우 국제형사경찰기구인 인터폴이나 각국 재무당국 또는 은행 간 공조를 통해 범인을 수배, 송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국제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 2015년 유엔에서 전문가들이 사이버 범죄를 막기 위해 일련의 규범을 제시했지만 아직 발효된 것은 아닙니다. 다시 김명주 교수입니다.
암호화폐 자체가 나라마다 조금씩 법이 달라요. 기본적인 뭐 국가 단위의 통화 그 기본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국제 공조가 다른 해킹 사건에 비해서 특히 힘든 부분이 가상화폐 암호화폐 쪽이라서 더 잡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 탈취는 범인을 특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일반 사건의 경우 수사당국의 1차 업무는 범인의 이름과 국적, 소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의 경우 해커가 수시로 자신의 이름과 신원을 바꾸기 때문에 범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북한 해커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서방 기업에 위장 취업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터넷 원격 근무가 보편화되자 미국, 영국, 동남아 기업에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취직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사이버 보안 전문가인 그렉 레스네비치 씨는 북한 해커는 취직이 되면 낮에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밤에는 해커로 활동한다고 말했습니다.
It's still a pretty clever way for them to evade sanctions and bring money in because verifying who these people are, especially if they're a remote contractor, is really difficult.
북한은 가상화폐 탈출을 중단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지난 2017년 북한의 핵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에 자금줄을 끊기 위해 고강도 대북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28억 달러에 달했던 북한의 수출은 2022년도에는 1억 3천만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가상화폐 탈출하는 방법을 찾아낸 겁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이 정도의 그 외화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건 이 사이버 해킹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역시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미국도 북한의 가상화폐 탈출을 막지 못하면 대북 전략에 큰 구멍이 뚫리게 됩니다. 미국의 대북 전략은 핵과 미사일에 들어가는 자금줄을 차단해 북한으로 하여금 핵과 생존 사이에서 선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가상화폐 탈출을 통해 매년 10억 달러 이상 외화를 번다면 이 같은 전략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해킹과 제재 상황을 오래 관찰해온 TRM 랩스의 니칼슨 분석관은 비관할 필요는 없다고 말합니다.
Is that North Korea's hackers are not the most technically sophisticated, not the best in the world. They're just enjoying a lot of special advantages that others don't in terms of personal security and lack of legal consequences.
칼슨 분석가는 북한 해커들의 실력이 그다지 뛰어나지 않고 미국 FBI나 한국 수사관들의 실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가상화폐 탈출을 막고 북한의 기술 기반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 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22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m, 서해 북부도 0.5에서 1m로 이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그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 낮 최고기온 25도 예상됩니다. 남포는 아침 최저 21도, 낮 25도, 구성 아침 20도, 낮 2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는 오전 오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19도, 낮 최고 기온 25도, 강계 아침 19도, 낮 25도, 희천 아침 19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는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25도, 사리원 아침 21도, 낮 25도, 신계 아침 20도, 낮 2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는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원산은 아침 19도, 낮 24도, 장전 아침 18도, 낮 23도, 평강 아침 17도, 낮 25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함흥은 아침 18도, 낮 24도, 청진 아침 17도, 낮 22도, 김책 아침 17도, 낮 23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산은 아침 16도, 낮 24도, 김영권 아침 12도, 낮 20도, 삼지연 아침 14도, 낮 19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서해도 흐리고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는 0.5에서 1.5m로 이겠습니다. 6월 20일 화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6월 19일 미국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준틴스 공휴일을 기념합니다. 이날은 노예 해방 선언이 공식적으로 발표된 1863년 1월 1일을 기념하지 않습니다. 또 1865년 12월 6일 미국 전역에서 노예 제도를 마침내 폐지한 미국 수정헌법 13조가 비준된 것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날은 텍사스의 갤버스턴 섬에 살면서 고립된 사람들이 마침내 자유로워졌다는 소식을 들었던 날을 기념합니다. 그날이 1865년 6월 19일이었습니다. 1년 후 1866년 6월 19일 텍사스에서 준틴스가 처음으로 기념됐습니다. 이어 그 축제들은 곧 미국 남부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준틴스는 미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속되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의 휴일입니다. 1865년 6월 19일의 중요성이 공식적으로 인정되기까지 156년이 더 걸렸습니다. 2021년 6월 17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준틴스 독립기념일법에 서명함으로써 연방 공휴일로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에게 6월 19일을 연방 공휴일로 만드는 것은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이 노예 제도라는 원죄를 인정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To understand, the war was never fought over it. It wasn't just about the union, but it was most fundamentally about the country and freedom.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단순히 연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국가와 자유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노예 해방 선언을 기억하는 것은 단순한 문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며 노예 해방은 국가를 활성화시킨 자유의 본질을 포착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어떤 생각은 더 강력하다는 것을 증명했으며 이는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은 미국의 약속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평등하게 창조됐고 우리는 평생 동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고 말했습니다. 준틴스는 노예제도의 길고도 힘든 밤, 그리고 앞으로 한층 더 밝은 아침이 올 것이라는 약속을 의미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베이징 방문 중 중국에게 북한의 도발을 멈추게 하기 위한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 베이징 미국 대사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그리고 친강 외교부 장관의 만남에서 북한의 무모한 움직임과 언사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북한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미사일 발사를 중단하도록 장려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참여하고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이 있다며 중국의 관여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16일에서 18일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고 최근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목하고 이른 시일 내 재발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8일 미국과 이란의 임시 핵합의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이 일부 제재를 완화해준다는 데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언론 보도 후 이같이 말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미니 합의라고 불리는 가장 제한된 합의는 목표에 부합하지 않다고 보며 이스라엘은 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밝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스라엘 온라인 뉴스 서비스 왈라는 익명의 이스라엘 관리를 인용해 미국과 이란이 임시 합의를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스라엘 관리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액을 60%로 제한하는 대가로 미국이 제재로 동결된 일부 자금을 풀어주는 등 일부 합의를 본 것으로 이해한다고 매체는 밝혔습니다. 양국은 또 상호 억류자 교환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스라엘 측 보도를 공개적으로 부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그런 협상은 없다며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9일 방중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블링컨 장관에게 미국은 미중 간 갈등이나 대립을 보거나 양국 사이에서 편을 선택하길 원치 않으며 평화롭게 공존하고 우호적인 협력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블링컨 장관은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이 변치 않았음을 강조하면서 최근 남중국해에서 있었던 양국 간 군사적 긴장 고조 상황 등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군과 군 간 소통 채널을 복구할 것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를 진전시키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블링컨 장관은 밝혔습니다. 이 밖에 양측 간 갈등을 빚어온 중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미국의 조치와 중국 내 인권 상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 등 현안에 대해 양국은 각자의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편 블링컨 장관은 미중 간 중요 현안들과 관련한 대화를 계속하기 위해 앞으로 몇 주 동안 미국 고위 관리들의 추가 방중을 기대한다며 중국 관리들의 방미 역시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는 친 부장이 블링컨 장관의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 내 러시아의 전술핵은 미국이 유럽에서 핵무기를 철수하지 않는 한 계속 남게 될 것이라고 러시아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알렉세이 폴리시추크 러시아 외무부 독립국가연합 CIS 담당국장은 19일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간 합의에는 벨라루스 영토 내 러시아 전술 핵무기 배치 시한과 관련해 어떠한 제약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국장은 또 현재의 지정학적 상황에서 전술핵을 러시아에 반환하는 가상의 주요 조건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안보와 주권을 저해하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전술핵에 상응하는 무기인 유럽 내 모든 미국 핵무기를 미국 영토로 완전히 철수시키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순방에 나선 리창 중국 총리가 18일 저녁 첫 방문국인 독일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이날 베를린에서 독일이 총리 취임 후 첫 해외 방문국이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고 협력을 심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는 또 최근 몇 년간 중국과 독일 관계는 꾸준히 진전돼 왔다며 친환경 개발뿐 아니라 경제와 무역, 기술, 인적, 문화적 교류 등에서 새로운 성과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김지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